오늘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4 verse 14 through 20.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고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교회 시대에 관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대가 다 교회 시대고요. 이 교회 시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그 말세의 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 혹은 말세 때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두 가지 현실로 알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과 어떤 현실일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도 있다는 것을 함께 알려주세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고 망하여가는, 사라져가는, 쇠하여가는 모습일 거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영원한 천국의 현실이, 복된 현실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의 복된 현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끝까지 인내로서 진리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는 싸움을 싸우다가 가는 자들이라. 우리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된 교회는 세상에서 잘되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 복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싸우는 교회, 진리 복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싸우며 인내하는 성도, 그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복된 자들로, 복된 교회로 지금 이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싸우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에서 이 땅의 교회를 가르쳐서 Church Militant라는 말을 써요. 전투하는 교회, 끝까지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질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는 정말 진리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진리 복음을 굳게 붙들고 지키는 싸움을 끝까지 싸우다가 가는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요, 이 교회 시대의 모습을 또 다른 현실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너무나 두려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현실로 보여주시죠? 추수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바로 이 교회 시대 그리고 말세예요. Harvest.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부터 마지막 추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절은 또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렸죠. 추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그리고 이 마지막 추수의 끝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마지막 추수를 끝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마지막 추수 때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마지막 추수가 끝나는 날인데 이 땅의 교회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추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추수에는 항상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거죠. 추수는 다 하세요. 그런데 그 추수한 것을 나누신다는 거죠. 이 추수에도 구원과 심판의 두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곡식, 즉 알곡은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모으시고 가라지 혹은 쭉정이는 다 뽑아 지옥불에 태우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보면 그 현실이 미리 보여져요. 주일에도 그렇고요. 이런 모임에도 보면 교회 밖에서 이 교회 모임이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자들이 있고 성찬에도 참여하게 하시는 자들이 있죠. 그것이 추수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곡식과 알곡으로 다 불러 모아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 천국 가는 날까지 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추수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것이 교회의 현실로 이 땅에서는 나타나는 거고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심판으로 추수해 가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현실을 보면은요, 다 추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심판의 현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도 추수였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 알곡으로 거두어서 방주로 모으시고 심판에서 건져 구원하셨죠. 그런데 세상 죄인들은 다 물로써 심판하시고 쭉정이처럼 태워 심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돔 땅이 심판받을 때에도 롯과 두 딸들은 다 거두어서 구원하시지만 죄인들은 다 불로써 쭉정이처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실 때도 애굽 군대는 다 심판하세요. 같은 심판의 현실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건져서 모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말세 이 교회 시대 때도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데 또한 그 반면에 세상 죄인들은 심판하시는 것과 함께 그 사역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요. 교회 복음 사역, 성도님들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꼭 구원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메시지가 심판으로 가는 메시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추수 때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날에는 그 추수가 완전히 끝이 나서 알곡은 천국으로 모으시고 가라지는 지옥 심판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보좌에 앉아 낫을 휘두르세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그 모든 추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또 맡기신 자들이 있어요. 이제 보겠지만 성령님을 보내시어 내주하게 하신 교회의 복음사역 그리고 성도들의 증인된 삶을 통해 이 마지막 추수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가 될 뿐 아니라 또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 거두어 모으시는 메시지도 되지만 다 뽑아 불에 태우시는 메시지도 된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도 추수고 심판도 추수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완전한 추수가 끝나는 때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한 예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예,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주신 후에 이 비유를 이어서 풀어주세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어떤 내용을,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미 풀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너무나 알려주시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유형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탁한 백성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라지도 함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그 가라지가 모이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또 잘 지켜가야 되는 거죠. 순결하게. 어쨌든 영적으로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추수 사역을 통해 신자는 천국으로 모으시고 불신자들은 심판 아래 이미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현실이 예수님 재림의 날에 완전히 드러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어느 때였던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으로 이 부르셨다는 것을 이 추수하고 잘 생각을 연결해서 하셔야 돼요. 너무나 복된 추수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으셨다는 거죠. 이미 천국으로 우리를 모으셨다는 것을 이 땅에서는 교회로 모으시는 걸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거든요. 이 땅의 교회와 천국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너무나 복된 현실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너무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 추수하여 거두시고 모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이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두 추수가 보여져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곡식을 추수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17절에서 20절을 보면 포도를 추수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한 거는 하나는 포도를 추수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세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가 말수레 바퀴 위에까지 차더라. 정말 온 지면에 피가 그런 그 정도로 칠찰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모아져서 태워지는 그 모습이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를 추수하시는 것은 불신자들을 마치 하나님의 원수 대접처럼 사단과 그 종들로 추수하셔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진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나면서부터 살았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그 진노의 틀에 우리가 들어가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추수는 그렇게 알겠는데 그 앞에 14절에서 16절에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어떤 추수의 현실로 볼 수 있을까요?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땅의 곡식이 이제 익었다 해서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둘러 곡식이 거두어졌다. 우리가 포도의 추수를 심판의 추수로 봤으니까 곡식의 추수는 알곡의 추수, 그렇죠? 구원으로의 추수로 사실 볼 건데,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이게 알곡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추수인지 가라지를 거두어서 심판하시는 추수인지가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석을 보면 이 14절에서 16절 말씀도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봐요. 불신자들에 대한 추수로.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곡 추수로 연결해서 볼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둘 다 심판으로의 추수로 나와요. 한 구절을 가보겠습니다. 요엘서에 나와요. 요엘서 좋아요. Chapter 3, verse 12 through 13. 3장 12절에서 1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낫을 들어서 이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구약에서 열국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현실을 두 가지로 보여주세요. 낫으로 곡식을 베는 것과 포도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곡식을 베는 것과 포도를 베는 것이 둘 다 심판의 현실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계시록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오늘 본문도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포도를 추수하는 것이 같이 요엘서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사단의 백성들, 세상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추수의 현실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또 한 주석의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곡식을 추수하는 것, 포도를 추수하는 것 둘 다 세상 죄인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현실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만 아니라 요엘서만 아니라 또 다른 구절의 추수의 현실을 보면 곡식의 추수는 구원으로의 추수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또 다른 구절들을 보면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모시는 것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곡식 추수는 구원으로의 추수, 그리고 포도 추수는 심판으로의 추수로 연결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은 곡식 추수, 구원의 현실로, 17절에서 20절의 포도 추수는 심판의 현실로.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이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추수 현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의 추수도 구원과 심판의 두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식 추수를 구원으로의 추수로 보는 그런 여러 구절들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추수를 말씀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백성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와 일꾼을 구하라는 것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여 천국으로 모으시기 위한 추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알곡은 곡식이에요. crop. 이 곡식 추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곡식 추수는 또 구원의 추수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로 이제 오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1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지금 이 구절은 그렇게 추수를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흰 구름을 보게 되고 거기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누구실까요? 우리가 누구시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분과 연결이 되는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 영어로 하면 The Son of Man. 그렇죠?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호칭으로 불려주세요, 이분이. 면류관을 쓰신 왕인데.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 왕.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르켜 인자라는 호칭으로 약속이 되었던 분입니다. 우리 인자라는 호칭이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 왕,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많이 살펴보았어요. 어딘지 생각나세요? 오실 예수님을 가르켜 구약에서 인자라고 미리 가르켜 호칭을 불렀던 곳. 대표적인 구절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계신 걸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 내용을 예수님의 승천하심하고 연결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국으로 들어가실 때도 구름이 왔잖아요. 구름이 데려가세요, 예수님을. 그쵸? 그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가 나타날 때마다 그 구름으로 나타나셨던 그 우리 쉐키나 그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영광의 구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모든 나라와 권세과 영광을 받으시고 면류관을 쓰시며 보좌에 앉아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열방 중에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왕이 되시는 거죠. 이분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자신을 바로 그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 제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 그런데 그분을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이 땅에서 영광받으시는 걸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14절에 나오는 인자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구름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구약에서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계시록 앞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구약의 시편에 보면.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또 다른 구절에 가면 그룹을 타고 오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룹은 뭐죠? 체루빔, 그룹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은 구름이라는 것은 글로리 클라우드, 그 영광의 구름은 그룹 천사들을 대동하시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아 금면류관을 쓰신 왕으로 이제 친히 낫을 들고 추수하시며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낫을 드시고 천국 보좌에 앉아 이 심판자의 사역을 하십니다. 전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난받고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금면류관을 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의 성령과 말씀과 교회를 통해 구원과 심판의 추수사역을 이뤄가시는데 그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추수사역이 끝나는 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구름을 타고 오셔서 마지막 추수를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4절의 추수의 모습은 지금도 추수하고 계시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최후 추수의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지금도 이 추수 사역을 이뤄가시지만 그날에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제 추수,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 24장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데 택한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 1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손에 정말 날카로운 샤프한 그런 낫을 들고 계신 것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낫을 휘두르세요. 즉 곡식을 거두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4장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휘두르신 낫으로 인해 곡식으로 거두어져 모아진 자들이고요. 이제 앞으로도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4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질문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 추수하세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금면류관을 쓰시고 이 추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한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예수님에게 마치 명하듯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므로 이제 낫을 휘둘러 추수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마치 순종하시듯 마지막 추수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역 아닌가요? 아니, 왜 예수님이 명령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왜 천사의 명령을 받습니까? 아니, 명령이 아니라고 해도 왜 천사가 와서 이제 때가 됐으니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걸까요? 여기에도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뭘까요? 우리는 이 천사가 어디에서부터 온 천사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왔다. 즉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천사가 이제 예수님께 때가 왔음을 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재림의 날, 최후 추수의 날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과정을 가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천사들을 보내 아들에게 그날이 왔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날을 모를까? 그런데 오직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만 아들이 사역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말 택한 백성들을 향한 예정이 다 성취되는 때,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시고 곡식들, 즉 하나님 백성들 다 하나도 남김없이 천국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빠지는 자들 있을까요? 아니, 거두다 보니까 한 명 더해지는 자는 있을까요?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14만 4천. 완전한 수가 다 모아질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계시록 뒷부분으로 가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현실로 보여주세요. 우리를 모아서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그 천국 백성들이 모아진 백성들이 어떤 영광과 축복을 누릴 것인가. 계시록이 이렇게 점점 절정으로 가요. 너무나 놀라운 복된 현실로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의 복된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추수 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추수되어 불러 모아져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하세요. 서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는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서로 나눌 그 위로의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천국으로 다 추수되어 불러 모아져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완전한 현실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서부터 승천하심으로 먼저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추수되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먼저 알려주셨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남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과 영접하고 천국으로 들어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모습이 원래 누구에게서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려 들어가시어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셨잖아요. 그 승천조차도 우리의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겠지만 또한 성도가 구원받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마치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천국에 속하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고 오시기 전에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 우리를 데리러 오신 주님께로 영광의 구름으로 끌려 들어가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추수받은 자들로 구원받고 천국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현실이 우리의 위로라고 하시고요. 이 위로를 가지고 죽음까지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추수된 현실 그리고 앞으로 추수될 현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떤 삶을 추수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미 추수되었고 앞으로 추수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된 자로서도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고 앞으로 추수되어서도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깨어있던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 추수된 현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추수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를 통해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계속해서 이 복음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덕을 세우라. 이 덕을 세우라는 거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에디파이라는 단어죠. 이 에디파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어에 집을 세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다 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집은 어디였죠? 성전. 지금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다 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세우고 섬기고 복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한 소망을 가지고 지켜주고 하나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고 그 삶을 살다 오라고 하십니다. 왜? 누구도 그 삶을 살다가 승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셨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의 삶을 살다가 오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죠? 그렇죠? 이 짧은 인생,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고 우리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세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이미 추수하여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더욱 서로 세워주는 교제 나누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쁘게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추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 마지막 최후의 추수 사역을 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심판받을 자들을 추수하시는 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두렵고 떨리는 진노의 심판으로의 추수지만 이미 예수님을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으로 영원한 천국에 속한 현실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현실로 우리를 추수하셨고 또 앞으로 추수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미 천국에 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로 더욱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피차 권면하고 또 덕을 세우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